신명기 19번 메시지 율법을 다시 들려줌 12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백성들 가운데 있는 통치에 관한 나머지 6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괴에 대한 재판. 24장 7절에는 유괴에 대한 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누군가를 유괴해서 노예로 부리거나 팔면 그 유괴자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사형 판결은 유괴의 심각성을 가리킵니다. 유괴는 그 심각성에 있어서 살인죄와 맞먹습니다. 사람을 유괴하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유괴자의 처형을 통하여 악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유괴는 기만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인권을 무효화시키는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형제들 가운데 어떤 종류의 유괴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 중 얼마를 유괴해서 노예로 부리고 나서 팔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외부인들을 유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제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유괴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유괴는 정죄받아야 합니다. 아비들과 그 자식들에 대한 재판. 신명기 24장 16절은 아비들과 그 자식들에 대한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비들은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자식들도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16절은 하나님의 공의를 계시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있는 신성한 통치에 관한 모든 점들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가운데 어떤 공정치 못한 것도 용납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져온 시비에 대한 재판.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져온 시비에 대한 재판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어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했습니다.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공정을 유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간의 시비는 교회 안에 판단할 만한 사람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교회가 때로는 시비에 관해 판결을 내리는 법정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떤 시비든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2절에 따르면 만일 악인에게 대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의 경중대로 요수히 때리게 해야 했습니다. 재판장은 40대까지 때릴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이 숫자를 넘기지 말아야 했는데 이는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하게 때리면 그 형제가 천이 역임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형제도 결코 천이 역이지 말아야 합니다. 꼭 어떤 형제의 잘못에 대해 말해야 한다면 절제하고 과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말이 지나치면 그를 다른 사람들 눈에 천이 여겨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형제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 큰 값을 주고 사심으로써 그분께 값지고 그분이 귀히 여기시는 바이므로 형제를 천이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그의 잘못에 관해 지나치게 말함으로써 그를 천이 여긴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 관하여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절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즐겨 행치 않으려는 형제에 대한 재판.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즐겨 행하지 않으려는 형제에 대한 재판에 관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동거하다가 그중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음을 그의 형제가 그 죽은 형제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서 그녀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의 후사를 이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이 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 대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의 이름이 그 백성 가운데 보존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다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다산하기를 갈망하십니다. 만일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기를 바라지 않으면 그 여자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 대한 그의 의무를 즐겨 행치 않는다고 호소해야 했습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이것이 사실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그녀는 장로들 앞에서 남편의 형제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서 신 벗기온 자의 집이라고 칭해야 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알려지는 것은 모욕이요 수치였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은 형제는 그의 신을 벗기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걸음이 그쳤으며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에게는 후계자가 없으므로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지워지고 그의 집 전체가 그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였습니다. 그의 형제가 의무를 행치 않으려 함으로 그 형제의 이름은 신 벗기온 자의 집이라고 불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제한된 방식이긴 하나 이 재판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함에 있어서 나는 이 재판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산하며 뒤를 이을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뒤를 이을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영적인 자녀들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싸우는 남편을 부도덕하게 돕는 아내에 대한 재판. 2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재판은 남편이 싸울 때 그를 부도덕하게 돕는 아내에 관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음낭을 잡으면 그녀의 손을 찍어버려야 했습니다. 어떤 눈도 그녀를 불쌍히 보지 말아야 했는데 이는 그녀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은 하나님께서 그 통치에 있어 엄격하실 뿐 아니라 세밀하심을 계시합니다. 저울추와 퇴에 관하여.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저울추와 퇴에 관한 재판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아야 했고 그들의 집에도 갖지 않은 퇴,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정당치 않게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갖지 않은 졸추와 퇴를 갖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며 모든 거짓말은 온스, 즉 사탄에게서 나옵니다. 갖지 않은 졸추와 퇴를 갖는 부정직한 실행은 분명히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의 나라에 장구하려면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퇴를 두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장수함은 공정함에 관계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돌보는 것, 적당히 잠을 자는 것, 적절한 식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일들 덕분에 그들이 장수하는 것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당신은 장수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당한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볼 때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분명히 10분 공정한 저울추와 퇴를 갖는 것과 관련됩니다. 갖지 않은 저울추와 퇴를 갖고 있는 자들은 사실상 갖지 않은 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갖지 않은 척도, 즉 다른 사람들을 죄는 척도와 우리 자신을 죄는 척도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갖지 않은 척도를 갖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정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똑같은 것은 정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장로들과 동역자들의 행위를 재는 데 한 가지 척도를 사용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재는 데에는 다른 척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동역자들을 한 척도에 재고 자신들은 다른 척도에 재기 때문에 장로들과 동역자들에게서는 결점을 찾아내면서 자신들은 변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의 척도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재는 데 똑같은 척도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척도가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의롭고 정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의로우시며 정당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똑같은 척도에 따라 측정하십니다. 그분에게는 갖지 않은 저울추나 퇴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은 똑같은 척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주 다른 종류의 척도들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다른 종류의 척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는 정당함이 크게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들과 남편들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가짜 않은 척도들을 사용합니다. 이 가짜 않은 척도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척도를 두 개씩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에 있어서 가짜 않은 척도들을 갖고 하나로는 자신을 재고 다른 것들로는 형제 자매들을 재서는 안 될 것이지만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있어 실패해 왔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개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차변에 기입하고 우리 자신은 대변에 기입하기가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대변에 더 많이 기입하고 우리 자신은 차변에 더 많이 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매는 장로들을 하나의 척도로 재서 그들의 차변에 기입하고 자신은 다른 척도로 재서 자신의 대변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녀가 계속해서 같지 않은 척도를 사용한다면 장로들 중 아무도 그녀의 눈에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늘 같지 않은 척도를 사용하는 어떤 성도들은 좀 더 만족스러운 장로들이 있는 좀 더 만족스러운 교회를 찾기를 바라며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옮겨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들은 같지 않은 척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 그들에게는 교회와 장로들이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습관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병이 오칠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일치의 근원입니다. 하나와 동심 합의를 지키는 대신 우리에게는 불일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더 이상 같지 않은 척도를 갖지 않으며 우리의 하나님과 같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척도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